누가복음 11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 균형과 조화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말 그대로 꽃길을 걸었습니다. 교회 앞에 벚꽃이 만발했지요. 비가 오니까요. 그 비와 함께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며 내렸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이 꽃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은 꽃길 걸었고 오늘 오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꽃길 걸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들과 자연이 참 놀랍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길이 다 꽃으로 뒤덮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될까? 꽃잎 몇 장이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또 몇 장이 바람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덧 그 길을 꽃잎으로 다 뒤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꽃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 인생도 우리 눈에 금방 드러나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 보이기까지 누적되고 축적되고 쌓이고 노력해온 것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그 부모님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30살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봐도 12살 이후부터 30살까지요 18년 동안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세계를 다니셨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12살 이후부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이제 30살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이와 지혜가 자라났겠지요. 그것을 누가복음은 이 한 구절에서 그 18년의 세월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키가 자라고 정신적인 부분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깊이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숙, 균형과 조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같이 만나면 놀라게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자라는지요. 집사님, 얘가 그 애예요? 그 초등학교 꼬맹이? 아유,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애가 뭐 아빠, 엄마보다 키가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걔가 키가 엄마, 아빠보다 더 크다고 어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이 돼서 성인처럼 몸은 커졌지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은 아직 철부지 같은 아직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어린 부분이 있어요. 육체적 성장에 걸맞게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아이들은 몸은 빨리 컸을지 몰라도 어려운 일도 겪고 외로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어가면서 육체적 성장에 걸맞는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었는데도 내면에는 아이가 있는 성인 아이 같은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모의 정신적인 학대나 또는 신체적인 폭력, 알코올, 의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 성장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굴욕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인에게 계속 인정을 받아야만,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자신의 자존감이 채워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이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게 잘못되면 타인들을 지배하고 타인들을 정신적으로 조종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삐뚤어지고 병든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성인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자기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칭찬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쉽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에 막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자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타인을 돌보는 일에 막 열정을 다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주 충동적이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발생되어지고 심리적으로 늘 불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이래요? 혹시 들으면서 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사실은 저도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불균형이 심화되어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그 상태는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성과 감성, 감정의 불균형도 있어요. 지적으로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엘리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전문직에 종사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이해도가 아주 빨라요. 그런데 감정을 다루는 데는 너무 서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처럼 간헐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뭐 폭발을 해버리는 것. 자기가 들어야지 여보 이렇게 어떤 업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너무 능숙한 거예요. 와, 똑소리 난다. 어쩜 이렇게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하나 그러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는 너무나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공감력이 부족하고 똑똑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배려심이 바닥이에요. 지성과 감성의 부조화,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도덕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범죄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걸 보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져야 될 때 회피하거나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다가 공경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는 분명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결정권자가 되었고 중책을 맡았지만 그 지위에 어울리는 그 지위를 따라갈 만한 도덕성과 책임감과 인격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지위에서 몰락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문화적인 어떤 영역에서 막 탁월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타고났다. 어쩜 저렇게 감각이 뛰어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과 성품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소위 갑질을 일삼다가 혹은 어떤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하고 사라져버려요.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란 뭐냐? 어느 하나는 탁월한데 어느 하나는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고르게 다 발달되고 성숙된 것,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거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교육 비전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낼 것이냐, 교육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길러내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장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그러니까 교육 비전과 교육 철학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잘 들어주세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길러내는 교육이에요. 이제 교육 비전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곧 짧은 시간 두 번인데 그걸 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임받은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맡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영성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감성만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성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된다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차 타고 오면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균형과 애들이, 아빠 뭐 하세요? 이게 교육 비전이다. 이렇게 해서 아빠를 좀 다른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와, 엄마, 와, 그런 것도 아세요? 이런데 또 하시다가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채소율의 법칙을 알리면서 물통을 비유로 들었어요. 이 사람이 식물학자인데 식물의 성장을 길러보니까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수분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따뜻한 온도도 필요하고 질소도 필요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한데 이 사람이 식물을 키워보니까 넘치도록 있는 것이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중에 결핍되고 없는 것들만큼만 식물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런 원리를 물통에 비교해서 아무리 물통의 다른 부분이 높아도 물은 어디까지만 채워진다? 가장 낮은 수위까지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낮은 부분으로 다 흘러서 새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품 판매에 적용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포장도 좋은데 결국 상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비히의 이 원리가 물통의 물처럼 균형적인 성숙, 모든 수치가 함께 고르게 높을 때 물은 그만큼, 가장 낮은 단위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했어요. 에베소 3장 18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주 입체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 너비가 아주 넓, 예수님의 사랑 넓다는 거예요. 근데 넓다고 얕겠어요? 그러니까 깊이를 말해요. 넓은데, 그리고 길이도 긴데, 그 깊이가 아주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을 만큼 높다. 그렇게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 역시 신앙의 요소들의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베드로서 1장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믿음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그 믿음의 덕이 더해지면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덕은 정말 좋은 것인데 지식이 더해지면 그것은 더욱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식에 절제함이 있으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장사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초인적인 괴력을 갖고 있어요. 1대1로 삼손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이길 만한 대단한 힘이 삼손에게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비참합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엄청난 전사요 용사였던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소 대신 노예가 돼서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탁월한, 이렇게 선천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삼손은 이렇게 추락하고 전락했을까요? 균형 잡혀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적 순결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 여인들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수렁으로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차은우예요. 대단한 거. 얼굴 천재. 그냥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안 줘도 압살롬은 그냥 균형미가 너무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해 하면서 압살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주 저의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와 용서를 드립니다. 또 아멘도 하시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굴만 그렇게 끝내주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신분이 좋아요. 왕의 아들, 왕자예요. 왕족이에요. 왕이 계승의 서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지략을 동원해서 복수에 성공하잖아요. 요압을 부르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안 오니까 오게 만들어 어떻게 해요? 종을 시켜서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딸려와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백성들이 나아오자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친화력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로 다 돌려버려요.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신분이 좋고 왕자고 왕족이고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그 사람은 결국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칼에 찔려 죽어요. 왜일까요? 그의 그 뛰어난 많은 부분들보다 너무 부족한 것이 뭐냐? 오만하고 자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 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만큼 균형이 없는 부조화가 된 그의 그 삶은 가장 나쁜 쪽으로 다 쏟아지면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 또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전인적인 성숙, 균형과 조화를 모든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 보세요. 부드러우시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세요. 그런데 우유부단하지 않으세요. 아주 분명하시죠.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따뜻하셨어요. 병자들, 사회적 낮은 계층들에게 정말 따뜻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시잖아요. 성전의 장사치들에게는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실 만큼 단호하시잖아요.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거룩하시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겸손하시지만 위엄이 있으시잖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지만 때로는 혼자 홀로 깊이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부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조화된 분이세요. 균형이 잡힌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로 하늘과 땅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넘치게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율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균형과 조화로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어떤 부분은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뭐요?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될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며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의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미성숙한 부분은 더 잘하게 하시고 급한 것은 천천히 가게 하시고 더딘 것은 당겨주시는 완벽한 조정자시다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욱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다.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다니엘서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사무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일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깊은 사랑의 관계, 애착의 좋은 애착관계, 좋은 애착관계, 신뢰관계가 되면 아이들이요 교육적으로 이 지능적인 발달이 더 잘 발달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육학의 이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무엘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영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학문과 지식과 사리 분별과 분별력과 판단력에 있어서 아주 성숙한 고르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핍을 봅니다.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감성이 결연되어 있고 감성은 풍부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신앙은 좋으나 지혜가 부족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뭐 하자는 거예요? 점검하자는 거예요. 점검. 우리가 어떤지 점검하자. 여러분 성도들, 성도님들 중에는 특별히 이 지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와서 배우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성경 공부, 통성경, 성서학당 뭐 계속 와서 배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아는 만큼 더불어 뭐가 균형 있게 같이 자라야 하냐면 기도가 같이 자라야 합니다. 말씀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오고 우강의 기도에도 오고 뭐 기도하면 막 정말 열심히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말씀이 좀 약해요. 그러면 아쉽죠. 말씀은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이 교제와 나눔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셀에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교제할 때 그분이 가면 막 웃음꽃이 피고 너무 나눔을 잘해요. 나눔과 교제는 너무 잘하는데 너무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봉사와 섬김을 너무 잘해요. 막 오면 주차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교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 달려가서 막 열심히 섬겨요. 섬길 때 이분은 막 에너지가 나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건 너무 잘하는데 말씀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완벽하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돼서 완전히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봉사 섬김 없습니다. 말씀 배우는 거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나눔과 교제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물이 채워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의 물이 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말씀이라도 배우면 기도를 보완하면 채워질 텐데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그냥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는 성숙해요. 근데 그 사랑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부족한 걸 깨닫게 하시고 보완하게 하시는 스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핍되어 있고 불균형 속에 있으며 부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결핍을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균형 잡히고 조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